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억의 사진 몇 장 감상하시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위쪽에 나오는 것은 1970년대 어떤 장면이고 아래쪽에 나오는 것은 1980년대 장면인데 위쪽 사진은 1970년대라서 흑백이고 예, 아래쪽은 80년대라서 칼라입니다. 저기 나온 장면이 무엇인지 교우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 사진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대략 1970년도 초반 이전에 출생한 분들이고 저 사진이 무엇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분들은 대략 1970년도 중후반 이후에 출생한 분들이 됩니다. 예, 저것은 고등학교 교련 과목 수업 장면입니다. 아마도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 교련이란 말 자체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교련이란 교육훈련의 약자로서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실시됐던 1969년부터 실시됐다고 해요. 군사 관련 교육훈련 과목입니다. 남학생들은 저 교련 과목 시간에 소위 깨구리, 개구리 무늬 교련복을 착용하고 카빈 소총이나 M16 소총 모형을 들고서 제식 훈련, 총검술 배웠습니다. 여학생들은 교련 과목 시간에 구급법이나 환자 이송법을 배웠습니다. 배운 분들 계시죠? 특히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국의 주요 고등학교가 다 같이 모여서 교련 시범을 하기도 했어요. 화면 자세히 보시면 이곳, 부산 지역에 왜 이렇게 웅성웅성합니까? 안 보이셔요?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셔요. 부산 지역의 학교 이름도 나와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대례사, 동네, 오른쪽에 경남, 왼쪽에 이사벨. 이렇게 전국의 남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치 군인들처럼 열병식을 비롯해서 각종 교련 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만 이 교련 과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의 경우 교련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련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대학교 1학년 때는 병영 입소라는 또 하나의 교련 과목이 있었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라는 필수 교련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 교련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전방 입소, 병영 입소 아세요? 그게 뭐죠? 모르신대요. 설명을 드리면 병영 입소란 과목은 대학생들이 직접 군부대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군 생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방 입소라는 과목은 군부대 중에서도 최전방 GOP 부대에 들어가서 병사들과 똑같이 밤을 세워가며 철책근무하는 등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느 나라 얘기야? 아 뭐하러 그 힘든 군대를 미리 간다는 거야? 진짜 사나이 뭐 예능 프로야? 아 뭐하러 그렇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죠? 병영 입소와 전방 입소를 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린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1988년도 제가 전방 입소를 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GOP 부대에 들어갔는데요. 첫날 이제 철책 경계 근무를 나가기 전에 중대장 대위님이 한 병사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야, 출발하기 전에 네가 기도해라. 아니 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부대에서는 철책근무를 하러 나가기 전에 꼭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첫날도 마찬가지로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 그 병사의 기도가 영 이상했어요. 뭐 기도하는 말투가 어색하고 떠듬떠듬 유창하지 못하게 기도한다, 그거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영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그런데 다음날 기도하는 또 다른 병사 역시 전날 기도했던 병사 못지않게 어색하고 이상한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도 내용이 이상해서 제가 그때 쪽지에다가 몇 가지 기도 내용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어색하고 이상한 내용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여러분께서 직접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줄, 졸지 않고 근무하게 해주십시오. 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예.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치는 맨 마지막 셋째 줄이 이상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 다음에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해야죠. 아멘이라는 말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로써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 기도를 드린 그 사람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게다가 대표 기도를 한 병사하고 저 이게 두 명 빼고는 단 한 명도 기도를 마쳤을 때 아멘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첫째 날과 둘째 날 대표 기도가 끝날 때 제가 아멘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중대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어요. 지적받았습니다. 야,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조용히 듣고 있어. 제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생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대장님과 부대원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올바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드려야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역시 지금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와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즉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지적하고 그것을 올바로 고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바로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그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들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 말고도 다른 게 더 많이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 모습들을 바로잡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4절 본문 34절 앞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들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내용이다, 고쳐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을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먹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한 주의 만찬이란 성만찬, 성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성찬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인데, 중요한 것은 성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적이는 것처럼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너희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들은 성찬식을 거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성찬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찬에 관하여 권면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본문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저기를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이고 맙소사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한 달 전에 레갑 사람들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황당한 명령을 살펴봤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황당한 명령은 겉으로 볼 때는 황당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아예 대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와 같은 황당한 모습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서 헬라 문화가 대단히 번성한 곳이었던 고린도 도시에서는 에바노스라고 불리는 관습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에바노스란 친한 사람들끼리 일정한 날을 정해 삼삼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일종의 공동식사를 가리키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에바노스 공동식사에 익숙해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찬식을 이 공동식사와 혼합시켜서 짬뽕시켜서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행해지는 에바노스 공동식사처럼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한 조각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음식들도 이만큼 싸가지고 와서 마치 잔치처럼 배를 두드리며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역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취할 때까지 마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겉으로는 말로는 성찬식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잔치 방식대로 성찬식을 행했다. 엉터리로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 20절을 통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성찬식 거행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것을 똑바로 바로 잡아 주었는데요. 엉터리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 주는 내용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말씀 봉독하는 제정의 말씀이.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3절로 29절을 두 개의 화면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엉터리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에 관한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념하라. 둘째, 전하라. 셋째,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성찬에 담겨진 원래 본질 그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잊지 마라.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야만 한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을 거행하지 말고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에 담겨있는 너무나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식을 거행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만약 그와 같이 성찬에 담겨진 본질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찬의 자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성찬의 본질이 그대로 지켜지는 신앙적인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에 담겨진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성찬의 이 자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리가 아닌 가장 신앙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에 담겨진 가장 고귀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공동식사를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에 대하여 권면한 다음 계속해서 공동식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공동식사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 적이 있는 것처럼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서로 기다리라는 이와 같은 권면은요, 본문 21절에 기록된, 읽진 않겠습니다. 21절에 기록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잘못된 공동식사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 21절을 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엉터리로 성찬식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중에 구체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는 잘못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처럼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쫙 한자리에 펼쳐놓고 차려놓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하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 많은 음식을 가져왔고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느냐? 네. 좋은 음식, 많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먹어요. 먼저만 먹는 게 아니라 차려놓은 음식을 거의 다 먹습니다. 왜? 내가 갖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식사를 아예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서로 기다리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음식을 누가 많이 가져오고 누가 적게 가져왔든지 혹은 가져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앞서 이제 성찬식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에바노스라는 공동식사를 성찬식에 혼합시켜서 엉터리로 성찬식을 행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치라고 권면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공동식사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식사를 해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식에다가 세상 방식의 공동식사를 혼합시키는 것, 섞어서 혼합시키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했지, 예배 후에 교인들끼리 공동식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동식사를 반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본문 33절에 나온 것처럼 공동식사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공동식사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찬식과는 별도로 행해지는 일반적인 공동식사, 예배를 마친 다음 교인들끼리 먹는 공동식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시작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즉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리지널 초대교회, 그때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공동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올바른 외적인 자세, 에티켓,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배려, 믿음의 배려, 교인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믿음의 배려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일단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믿음의 배려,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대상으로 실천해야 할 믿음의 배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배려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배려는, 잘 들으십시오, 모른 척하기입니다. 모른 척하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사소한 실수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 준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장시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목회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 교인 10계명,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 적이,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교인 10계명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 이것은 이제 주일 성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칭찬하기, 교우들 칭찬하기, 이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살짝 쑥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교회선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 10계명 중에 조금 특이한 조항이 있었어요. 예배 중에 돌아보지 않기. 여러분, 예배 중에 돌아보지 않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설교하는 목사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딴 데 보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거나 혹은 아이들 울음소리, 아이들 말하는 소리가 들려도 그쪽으로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경건하고 조용한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 핸드폰 주인 되는 그 교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황스럽고 미안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샥 그분을 향해 쳐다본다면, 예, 그분의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은 두 배, 세 배 훨씬 더 증가될 거예요. 아이들 울음소리나 아이들 말소리가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이 엄마가 얼마나 미안하고 당황하겠어요. 이처럼 다른 이들의 사소한 실수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배려는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것. 지켜보는 것이란, 미국 하버드대학교 영성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가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그 탤런트 고 최진실 씨 8주기 추모식에서 한 기자가 그 최진실 씨 어머니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는 딸에 이어서 아들까지 자녀 모두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 명의 손주를 홀로 키우고 있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이분의 상처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게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 역시 이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아픔일 수 있습니다. 왜요? 힘든 게 뭐냐는 그 질문 때문에 어려우시죠? 가슴 아프시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이런 말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간신히 눌러놓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다시 솟구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인생길 가운데 다가온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상처 입은 교우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조용히 지켜보는 믿음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말보다 기도를 통하여 조용하게, 그러나 계속해서 상처 입은 교우들에 대하여 영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배려가 우리 명륜의 공동체 가운데 꼭 실천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성찬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적인 자리로, 가장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자리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에 담겨진 가장 고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한 믿음의 배려를, 내 옆에 있는 교우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